MBC 정오 종합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목요일 MBC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돼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 후보들 간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가락 농수산물 시장 등 서울 지역 유세에서 이재명 조국 두 야당 대표를 겨냥해 범죄자 세력이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유세를 시작으로 서울 격전지를 돌며 윤석열 정권 심판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재건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 새벽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97%가 운행을 중단한 가운데 서울시는 무료 셔틀버스 400대를 투입하고 지하철 막차를 새벽 2시까지 늦추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출근길 시민들은 적잖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에게 다음 달 2일까지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 수련이 불가하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는 내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실질 임금이 379만 1000원으로 나타나 작년 같은 달보다 11.1%나 줄었습니다. 설 명절이 작년엔 1월이었다가 올해는 2월에 포함되면서 상여금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높아진 물가로 근로자들의 지갑은 얇아졌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제부터 후보들은 유세 차량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할 수 있고 선거 벽보도 게시됩니다. 각 정당의 선거운동 첫날 모습 윤수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0시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 농수산물 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송파 지역구 새 후보들과 시장을 돌며 민생을 강조한 한 위원장은 최대 승부처가 될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릴레이 지원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그냥 몇 년 만에 돌아오는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길 바랍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역 출근길 인사에 이어 서울 격전지를 잇따라 돌며 선거운동 첫날에 맞았습니다. 정권 심판론에 부각하는 의미로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에서 선거대책위원회의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고통과 이 절망을 내일의 희망과 기대로 기필코 바꿔내겠습니다. 국민이 승리하는 위대한 역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비례대표 지지율 상승세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고향인 부산에서 출정을 선언했습니다. 녹색 정의당은 첫 일정으로 이태원 참사 현장과 합동 분향소를 방문해 특별법 통과를 약속했고 개혁신당은 영등포 소방서에서 소방과 경찰, 군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가락시장에서 최근 논란이 된 대파 가격 등을 점검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13일간 이어지며 어제 시작된 14만 8천여 명의 재외 유권자 투표도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됩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함께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전투표 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하고 개표 시 기계 장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이 결국 결렬되면서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새벽 첫차부터 서울 시내버스 97%에 달하는 7,200여 대가 운행을 멈췄습니다. 공식 교섭은 끝났지만 노사는 지금도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2년 20분 부분 파업 이후 12년 만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임금 협상에선 양측 입장차가 커 결국 결렬됐습니다. 당초 노조는 시급 12.7%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너무 과도한 요구라며 2.5%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급 6.1%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사 양측 모두 거부했습니다. 다만 오전 5시쯤부터 서울시도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서울 시내버스 97%가 운행을 멈췄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출근길부터 지역별 거점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약 400대 투입했습니다. 셔틀버스 노선과 운행시간은 구청 등 지자체 홈페이지나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루 지하철 운행을 200회가량 늘리고 막차도 새벽 2시까지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도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해 서울시 파업 노선과 유사한 도내 기존 노선 118개를 활용해 출퇴근 시간에 집중 배차한다는 계획이고 인천시 역시 막차 시간대를 중심으로 임시 열차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정부는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이 다음 달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 중 수련이 불가하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더 늦기 전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 지원과 함께 처우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5월부터 실시하는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는 내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1월 물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실질 임금은 379만 1,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의 임금이 300인 미만 사업체 임금보다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기준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다니는 1인당 월 평균 명목 임금은 428만 9천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6% 감소했습니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 임금은 379만 1,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용 근로자의 1인당 임금은 455만 9,000원으로 1년 전보다 9%가 줄고 임시 일용 근로자는 182만 4,000원으로 2.8% 증가했습니다. 전체 평균 임금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에는 1월이었던 설 명절이 올해는 2월에 포함되면서 설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감소한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평균 임금이 소폭 늘어난 임시 일용 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건설업 일용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임금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300인 미만 사업체는 1인당 월급이 368만 2천원에 그친 데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725만 9천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금융과 보험업이 평균 86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과 음식점업이 평균 221만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근로시간의 경우 1인당 평균 165시간으로 1년 전보다 11.2시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 대비 이틀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사교육업체가 출제한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항이 대학 수능시험에 출제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현직 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통해 유사 문항을 걸러내고 수능 직전 출제진 합숙기간에 발간된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까지 검증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출제 인력 관리 방식도 바꿔 사전 검증한 인력풀을 상시 등록한 뒤 최종 출제 인원은 전산에서 무작위 선정하고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가 드러나면 인력풀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수능 이후에는 문제에 오류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교육 문항과 비슷한 경우에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습니다. 이번 대책은 올해 6월 치러질 2025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커피, 편의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맹 분야의 불공정행위 32건에 대해 신속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국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조사 대상이 선정됐고 이에 따라서 지방사무소는 4월부터 각 신고건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 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 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 인사 6명과 제3국 법인 2곳을 신규 제재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신규 제재 대상은 한철만, 전연근 등 북한 국적의 은행 대리인 6명과 아랍에미리트 등록법인 파이오니아 벤콘트 스타 부동산 업체 두 곳입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가 한국과의 공조를 통한 것이라며 대상자들은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하면서 북한의 금융거래를 돕고 수익 창출에 기여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오늘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과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망료장과 화상회의를 열어 3자 안보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김 의장은 실시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와 단연간의 3자 훈련 계획 추진 등에 대한 한미일 공동의 노력을 평가했고 브라운 의장은 한국과 일본의 방위를 위한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일은 3자 안보 협력이 한반도를 비롯한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 올여름 3자 합참의장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해외 정보를 총괄하는 세르게이 나리시킨 대외정보국 국장이 지난 25일부터 4일간 평양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나리시킨 국장이 북한 국가보위상 리창대와 회담했고 정보국 대표단과 국가보위성 간부들 간 실무회담도 이뤄졌다면서 적대 세력들의 정탐 모략 책동에 대처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완전한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정보당국 수장의 외국 방문은 통상 비공개로 이뤄지는데 북한이 이를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한 것은 북러 간 협력이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종섭 주 호주대사가 참석하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 대사는 외교부에서 10시 반부터 시작되는 회의 참석에 앞서 언제까지 국내에 있을지 공수처 조사를 받고 출국할 예정인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방사청장, 호주 등 6개국 공관장들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선 방산 수출 관련 현안과 정책 과제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백두산 가운데 중국 영토에 포함된 지역이 백두산의 중국명인 창바이산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어제 창바이산을 비롯한 18개 후보지를 세계 지질공원으로 새롭게 인증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창바이산에 대해 화산이 형성되는 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화산 활동의 야외 교실 같은 곳이라고 평가하고 정상에 있으며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높은 화산호인 천지는 절경을 선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20년 자신들 영토에 속하는 백두산 지역을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해달라고 유네스코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정재호 주중국 대사가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갑질 신고를 당해 외교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베이징 주중 대사원에 근무하는 주재관이 이달 초 정 대사를 갑질 행위로 외교부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주재관은 정 대사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며 정 대사의 발언을 녹음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황사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 20에서 60mm, 부산, 울산 등 경상권 30에서 80mm,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5mm 미만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2도, 광주 14도, 부산 14도 등 전국이 10도에서 15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황사는 오후부터 한반도에 영향을 주겠으며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돼 하루 종일 대기질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이 1인당 평균 약 1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평균 재산이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은 74억 8천여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 원 줄었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1975명의 재산은 평균 19억 100만 원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재산 공개 대상자의 재산 평균은 1년 전 대비 약 4,7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1억 원 이상 재산이 증가한 사람은 358명으로 공개 대상자 10명 중 2명에 해당합니다.
재산 공개 대상자 1975명 중 50.5%인 997명의 재산은 감소하였고 49.5%인 678명의 재산은 증가하였습니다.
이은영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의 말입니다.
대통령실 주요 직위 11명의 평균 재산은 47억 7천만 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2.5배 정도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년 전보다 2억 원 줄어든 74억 8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의의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소재의 토지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3억 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4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59억 7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소속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은 작년 대비 210억 원 늘어난 329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김 비서관이 소유한 주식이 오른 영향으로 보이는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 재산 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하고 등록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린 경우 징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해상 훈련 중이던 고속정에서 해군 상사가 바다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군이 군 경찰과 해경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일 해군 서울공보팀장은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전우에게 명복을 빌고 그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군 경찰과 해경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순직 등의 조치는 관련 위원회 개최를 통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동해상 해군 훈련 중 다른 함정의 사격 목표물을 바다에 띄우는 역할을 하던 해군 고속정에서 상사 한 명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조 6천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발생한 라임 사태의 주범인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전 회장의 측근 2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김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8년 12월 필리핀에 있는 리조트 카지노를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라임의 허위 자료를 내 300억 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 메트로폴리탄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은 지난 2022년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 후 해외로 도피해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라임 사태의 또 다른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을 프랑스에서 검거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정오 종합뉴스 환인제약 제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11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김상호, 김수지였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